문과 길 부흥보 제31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 나는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해석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다만 그리스도인의 노정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오늘날의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만 마태복음 7장 13, 14절을 빌려 나의 제목으로 삼을 따름입니다. 이 두 구절은 두 가지 큰 원칙, 즉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 주의하고 길을 가는 것을 주의하지 않는 것은 치우친 것입니다. 길을 가는 것만 주의하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 앞에 하나의 문과 길 또는 길과 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잡히지 않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문에는 문지방이 있는데 이 문지방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넘어서면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곧 전에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지방이 얼마나 높든지 여러분이 넘어서 문 안으로 들어서는 데에는 5분도 채 안 걸립니다. 또한 넘어갈 때 즉시 뚜렷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문에 들어선 후와 들어서기 전은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5분 전에 여러분은 세상에 있었으나 5분 후에는 다른 세계에 있게 됩니다. 전에 여러분은 문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문 안에 있게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분별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큰 관문을 통과할 때 상황은 즉시 크게 달라집니다. 가령 여러분이 공원 밖에 있다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 모래나 기차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 안으로 들어선 순간 여러분은 천지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길은 길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한순간이면 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듭니까? 아니면 길을 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듭니까? 당연히 길을 가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듭니다.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고 아직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균형이 잡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문으로 들어간 후에는 또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길을 간다는 것은 점점 진보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한 걸음이면 좋거나 길을 가는 것은 한 걸음으로 다 갈 수 없고 오랫동안 한 걸음씩 걸어야 합니다. 일단 문으로 들어가면 즉시 뚜렷한 차이가 납니다. 한 관문을 통과한 다음에는 앞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마 100보를 걸은 후에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1000보를 걸은 후에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문으로 들어갈 때가 바로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관문을 통과한다는 뜻이고 길을 간다는 것은 바로 진보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만을 전적으로 중요시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전적으로 진보만을 중요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놀라운 체험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다만 계속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길을 가는 것은 진보하는 것이지만 명확한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은 모두 치우친 것입니다. 우리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만 또한 길을 가야 하며 길을 가야 하지만 또한 마땅히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2대 원칙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길 가는 것을 균형 있게 중요시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적인 노정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이고 길을 걷는 것은 나중입니다.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먼저이고 길을 걷는 것은 나중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정반대입니다. 세상의 노정은 길 가는 것이 먼저이고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입니다. 이것은 마치 먼저 합동로를 걸은 다음 문덕리의 문으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노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노정은 큰 담이 있는 왕궁이나 임금의 묘지와 같아서 문으로 들어가서 긴 길을 걸은 후에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문과 길을 함께 다룹니다. 이제 믿음과 순복,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관문을 통과해야 하고 또 어떻게 진보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길을 가는 원칙입니다. 믿음에는 또 두 가지 작은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이 두 가지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믿음은 하나의 문이자 길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에는 믿는 것과 의지하는 것의 두 방면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믿음에는 행위와 태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의 믿음이 바로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이어서 오랫동안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보입니다. 한번 전일하게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믿음의 태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내가 말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어떤 일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그는 먼저 전일한 믿음의 행위를 가져야 하고 하나님을 참되고 전일하게 믿은 후에 비로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의심의 관문을 하나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게서 어떤 약속을 얻고 그 약속을 전일하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이가 먼저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믿음에서 진보할 수 있고 믿음의 태도를 붙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는 태도만 갖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처음에 한번 전일한 믿음의 행위만 갖고 믿음의 길은 걷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결코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진보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것들과 한번 완전히 단절되어 하나님의 간증을 전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영적인 진보가 없습니다. 믿음은 문으로 들어간 후에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 한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여 이르도록 하고자 하시는 단계를 말한 신약의 가르침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거룩해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신령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은혜보다 더욱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기는 생활을 사모했고 또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 안에 있으려고 많은 발버둥을 쳤을 뿐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그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필요는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이므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필요는 다만 이 사실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문입니다. 그는 이 문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렇게 문으로 들어선 후에야 매일매일 이 사실을 붙잡고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계속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의 의지함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극히 단순한 말이지만 이 말씀 뒤에는 매우 큰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크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모든 축복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믿고도 얻지 못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의 두 방면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믿음의 태도도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긴 했지만 다만 믿음의 태도를 가졌을 뿐 믿음의 행위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들은 마치 전일하게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태도를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고서 믿음의 태도를 가질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관문을 통과한 날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말입니까? 물론 관문을 통과하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체험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화원에 들어섰다 합시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보았지만 그 화원의 모든 길을 다 걸은 것은 아닙니다. 화원에 들어간 후 걸어갈 때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먼저이고 길을 가는 것은 나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서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리라 한 땅으로 들어가라. 내 발이 닿는 땅은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말대로 너희에게 주리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벌써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건너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다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오늘 이후로 가나안 땅은 이제 우리의 것이다. 다만 요단강을 건너 땅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모든 땅을 즉시 얻었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성벽은 여전히 높고 성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였다면 아마 돌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기에 이미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의 성벽은 이렇게 높고 성문은 꽉 닫혀 있으니 당신의 말씀을 헛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성을 한 바퀴 돌고 이튿날 다시 성을 한 바퀴 돌며 6일 동안 이렇게 행하고 나서 일곱째 날에 성을 일곱 번째 돌고 여호와께서 성을 자기들에게 맡기셨음을 알고 외치자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한 성 한 성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실패가 있었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다 쫓아내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성을 다 탈취하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얻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 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망명한 아버지가 각종 계약서가 들어있는 서류를 아들에게 줄 때 아들이 개혁서에 기록된 것에 따라 전토를 찾아 그의 산업을 관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산업은 그의 것이나 그가 아직 보지 못했고 아직 그것을 경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만 개혁서에 쓰여진 것에 따라 조사하고 경영하면 됩니다. 개혁서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요. 개혁서에 따라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모든 백성은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한 다음 한 성을 지나면서 다른 한 성을 멸하는 이것이 바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한 성을 취하고 또 한 성을 취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은 아무것도 수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통과하지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관문을 통과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영 믿음의 길을 갈 수 없고 여러분의 영성도 영영 진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교리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여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으므로 이 땅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계약서를 붙잡고 땅을 가져야 합니다. 땅이 여러분의 것인지 아닌지 한번 보고 나서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땅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므로 다만 가서 취하십시오. 첫째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가령 어느 날 여러분이 한면으로 시기와 교만과 정욕이 있고 또 한면으로 사랑이 사라지고 겸손도 없고 온유함도 없다고 느꼈다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께 구원해 주시도록 한 번, 두 번, 심지어 열 번이나 구할 것입니다. 어느 날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여러분에게 계시할 때 여러분은 그런 구함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간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이 거룩함이요 그분이 온유요 각양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보아야만 관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팍스 씨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종입니다. 일생 동안 그가 가장 귀히 여겼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의 일생의 전환기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보도록 한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족함을 잊어버린 가난한 부자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그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여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것을 본 후 이후로 다시는 화를 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온유도 생기고 사랑도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마귀는 가나안 사람과 같이 단계마다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잊지 않는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물은 믿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영영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여실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모든 축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했는데 어찌 아직도 화를 내고 연기가 나느냐?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내가 얻은 계시는 참된 것이 아니고 다만 너를 속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셨다 하셨는데 어찌 여리고성은 그리 높고 문은 꽉 닫혀 있느냐? 내가 어떻게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한 말은 다 거짓이고 헛된 것이다. 너는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는 편이 낫다. 우리는 요단강만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는 것은 믿음의 문에만 들어서고 아직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단강만 건너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으면 영영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문에만 들어서고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은 영영 영적인 진보를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은 다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물건을 집으로 운반하도록 그리 쉽게 손을 풀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사탄은 여러분에게 사랑이 내 것이 아니요 온유도 내 것이 아니며 내 것은 한 가지도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니니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땅 주인처럼 계약서를 가지고 산업을 얻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동쪽은 어디까지, 서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어디까지, 북쪽은 어디까지라고 쓰인 땅을 가서 관리하십시오. 구할 필요가 없고 다툴 필요도 없이 다만 계약서를 꺼내서 한번 연락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계약서는 붉은색이고 관청의 인이 찍혀 있으므로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은 상황에 적절한 성경 말씀을 인용해야 합니다. 성질이 나올 때 성질을 처리하는 구절을 사용하고 사랑을 처리할 때엔 사랑에 관한 구절을 사용하십시오. 찾아낸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의 산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산업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사탄에게 너는 거짓말쟁이다. 물러가라. 고 명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옮겨져야 할 것은 믿음이 아니라 성질과 산입니다. 믿음과 성질, 둘 중 하나가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됩니다. 옮겨져야 할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산입니다. 믿음으로 선다면 어떤 높은 성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몇십 개의 나무 지팡이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 개의 나무 지팡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성을 한번 돌고 돌아가고 다음날 다시 한번 돌고 돌아가고 연달아 6일간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어린애의 장난 같았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곱 번째 성을 돌고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 여리고 성이 무너지리라 고외쳤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관문을 통과는 했지만 아직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오 나의 성질, 나의 질투, 나의 교만, 나의 정욕이 아직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간 후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성질이 올 때 성질을 처리하고 정욕이 올 때 정욕을 처리하며 질투가 올 때는 질투를 처리하고 교만이 올 때는 교만을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을 사용하여 그 위에 서서 그것들은 마땅히 쓰러져야 할 것들이고 이미 쓰러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외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외친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가 우리의 성질과 정욕과 질투 등이 다 무너졌다고 외칠 때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계약서를 붙잡듯이 붙잡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번 성질을 내고서 여러분이 끝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악한 자의 장난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은 너희가 죽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이미 죽었으므로 성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문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사탄은 즉시 여러분에게 와서 아내나 자녀,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을 시켜 여러분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너희가 죽었고 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느낌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즉시 사라집니다. 가령 내 부친이 땅 얼마를 사서 내게 계약서를 주면서 어디에 가서 이 유업을 찾아 관리하라고 했다 합시다. 내가 시골에 갔는데 어느 깡패가 나에게 이봐 당신 무슨 일로 왔지? 하고 물어서 내가 내 아버지의 땅을 찾으러 왔소 라고 대답하니 그가 이 땅은 당신 아버지의 땅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땅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만일 이때 내 아버지의 말은 믿을 만하지 못한 것 같고 이 땅이 그 사람의 땅인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는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라 이 땅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달아날 것입니다. 아무튼 한쪽이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관리하라고 주신 것들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이 책에 대한 기록을 믿을 때 그는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작은 시험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또한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강건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성질을 이겼다고 선포했는데 이튿날 다시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는 어제 성질을 이겼는데 왜 오늘 또다시 교만이 생겼느냐며 큰일 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말하는 성경 말씀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승리를 얻은 지 얼마 안 되어 아이성의 실패를 가졌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의지한다면 즉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모든 대적을 다 이기게 됩니다. 우리는 결코 편하고 안락하게 나날을 지내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질을 처리해야 하고 교만도 처리해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끝이 없고 믿음의 길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은 믿음으로 확실히 내딛어야 합니다. 모든 영적 생활의 원칙은 관문을 통과하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령한 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이것을 보았다면 이것이 바로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관문을 통과한 후에 모든 걸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준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두 방면을 모두 중요시해야 합니다. 대체로 관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관문을 통과하고도 게을러 전진하지 못한다면 길을 가지 못하고 진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드시 전일하게 한 걸음씩 한 성 한 성 탈취해야 합니다. 싸움에서 지지 않고서 항복하는 대적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순복에도 문과 길이 있습니다. 순복도 먼저 문을 들어가야 비로소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두 세 자매는 순복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른 자매들에게는 순복이 다 쉬운 일 같지만 자신에게는 순종이라는 것이 온 세상의 고통을 다 삼키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자매에게 자매는 순복의 문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어찌 순복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전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거나 자신의 귀한 것을 버리지 않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다면 결코 순복의 길을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문 밖에 있기 때문에 그에게 순복하라고 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가 먼저 문으로 들어간 후에야 한 가지 한 가지 일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고 순복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학교 교장은 전일에게 그 관문을 통과하여 철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내게 일생 동안 나를 도운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 교장이 그중 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가 순복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의 과거와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과거 여러분의 강박함과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과거에 여러분의 영광을 구하려 했던 마음과 단절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이런 단절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문에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순복의 길을 가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리브가에게 당신은 이 사람과 함께 갈 것이냐고 물었을 때 리브가는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그녀의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시편에 내가 내 아비집을 기억지 않으면 왕이 너의 미모를 사모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복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은 출가한 여자와 같이 먼저 아비집을 떠나고 아비의 보호를 떠나야 합니다. 아비집을 떠난 후에야 고통의 길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삭을 도울 수 있고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응당 주님께 오늘 이후로 당신을 위하여 사람이나 일이나 물건을 하나씩 버리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버리라고 말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고 이튿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것을 버리라고 할 때 또다시 여러분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온종일 전적으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분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비집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 차례 전이란 결정을 내렸다면 이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종종 어느 친구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다지 고통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에게 어떤 요구도 해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은 너무 지나치게 고통스러워만 하고 충분히 즐거워하지 않는데 이건 역시 썩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시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만일 형제자매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갖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이런저런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여러분에게 임한 모든 일을 이상하게 여기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순복의 문에 들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차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오늘 이후로 나 자신의 뜻과 소망과 웅지를 한쪽에 제쳐놓고 그것들과 단절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리브가가 아직 출가하지 않았다면 이삭이 전혀 모르는 여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전일하게 순복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전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양심 때문에 돈을 바치려 한다면 그것은 다만 여러분의 양심으로 행한 것이지 하나님의 요구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순복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헌신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영적인 진보가 없는 이유는 길 가는 것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이런 길을 가려는 꿈도 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속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체험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미 헌신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것을 만질 때 여러분은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친구여,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싫고 만지기도 싫고 회피하는 것을 그냥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임한 많은 문제를 통해 성령은 계속 여러분 속에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음성을 피하려고 생각하기 싫어하거나 계속 도망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은 일부러 다른 말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려고 하거나 성경을 읽으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지만 그들은 도망가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금전에 대한 동기가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위치에 서 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는 것은 가장 합당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벌거벗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쯤 전심으로 하나님, 오늘 이후로 나는 주 예수께 속한 자요. 오늘 이후로 나의 이상은 바로 주 예수님이시오.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분은 오직 주 예수뿐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순복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치고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런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참된 주님의 일꾼치고 이런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런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문으로 들어가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시험하러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을 만족시키는 위치에 서서 진심으로 그분을 위하는지를 알기 위해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한 단계씩 그를 시험하여 최종적으로 그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아브라함을 사랑하고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원하셨습니다. 관문을 통과한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몰래 사랑하고 사모하는 어떤 것을 거절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충성스럽다면 그것을 거절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충성스럽지 않다면 십자가를 볼 때 억울하게 배회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이 배회하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실 때 그는 길을 돌아서 걷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의 길은 길어집니다. 만일 여러분이 충성스럽다면 여러분의 길은 짧아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충성스럽지 않고 길을 돌아간다면 여러분의 길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이가 믿음이나 순복의 첫 걸음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이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길과 문을 모두 주의해야 합니다. 한 방면만을 치중하여 아직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결코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며 길 가기를 바라지도 마십시오. 믿음이든 순복이든 먼저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순복의 교리를 아무리 많이 말해도 헛된 것이고 믿음과 순복의 교리를 아무리 많이 들었을지라도 여전히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어려운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큰 대가도 없으며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너무 지나친 헌신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함으로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복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그분이 신실한 분이므로 믿음의 길을 가고 그분에게 사랑이 있으므로 순복의 길을 갑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릅니다.